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들을 수 있는 은혜, 전할 수 있는 은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과 우리 교회를 성실하게 아름답게 선도왔던 그 미셀 집사님, 박동석 집사님, 그 아들 승일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어디 가든지 홀로 있게 마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열망하고 있는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여 정말 주님 안에서 항상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는 모습을 저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그날을 거대하며 하나님께서 만약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42절부터 5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5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복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주인은 종이 되어 주인에게 심판을 받아.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내게 받아.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데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픔이며 일을 다니라. 저는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의 지말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재림 신앙의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늘 저는 제목을 마라나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에 가면 일반적으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하죠? 성경 예배 때 우리 박기태 언니가 Bonjour 발음을 아주 잘하는데 여러분, 스페니쉬를 쓰고 있는 나라에 가면 아침 인사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Buenos dias. Buenos dias.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인사가 있지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안녕하세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식사하셨습니까가 왜 인사가 됐는지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리오 안녕하십니까가 원래 이 인사가 뜻이 원래 직역을 하면 원래 깊은 뜻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마음으로 모르겠어요. 성님 되게 좋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원래 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당신 죽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병으로, 전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녕하십니까 하는 건 뭐냐면 죽지 않고 살아있나요? 그 말이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랬을 때는 왜 이 사람 나온지 알겠죠? 밥 왜 못 먹었냐? 그러니까 밥 못 먹고 배고프니까 이런다 이게 세대 엄청나서 배고프니까 아니라 어렸을 때 우리 여기 계시는 그 최소한 40대 이상 50대분들은 그런 아는 분들도 있지만 굶는 게 먹는 날로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하면 그리고 어떤 의미냐면 안 굶었으니까 이게 원래 이거거든요. 서울에 우리 인사가 이거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로우라고 하는 그 인사, 영어 인사가 있는데 그 유래를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은 헬로우 그럴까요? 알고 계세요? 헬로우는 원래 이 불어 어떤 사람이 거기라고 하는데 할로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이 할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누구요? 그런 말 거기 누구요? 전화할 때 발로? 그러면 거기 누구요? 그것이 누구요? 그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조금 발달해서 할로에서 할라가 되는데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잠깐 또는 멈추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이 발전되면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헬로우 하면 서로 멈춰가지고 당신 누구요? 거기 누구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우리의 헬로우 인사가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오왕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크리스천들에 대하여 엄청난 탄압과 핍박이 있게 되자 그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지하세, 로마의 땅 밑에, 로마시의 지하 밑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카타콤의 순교다. 이런 책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때 이 네오의 로마의 이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가지고 살았는데 그 거기서 유래가 돼가지고 미오 게임이 나온 거죠. 미오 로마 미오 게임이 거기서 나온 거죠. 자 그때 카타콤에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배지 같은 것을 이렇게 표시 같은 걸 사고 나갔죠. 그게 뭐냐면 물고기 뭐야? 이 주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다섯 가지 이니셜로 기록이 있는데 그게 합치면 이 주스가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 물고기의 이니셜을 보면 예수 크리스토스 데어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이 주스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표시였고 이때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카타콤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면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헬로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때 카타콤에 크리스천들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보면서 인사를 했어요. 무슨 인사를 했을까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어요. 이 인사가 뭐냐면 아람입니다. 아람인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뭔 말이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또는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그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서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성도들은 알아났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인사가 바로 마라타라는 인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주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과연 카타콤의 순교자들처럼 카타콤의 크리스천들처럼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여러분 갈망한 마음이 있으시나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쯤 되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이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있게 되면 그때가 내가 가까운 줄 알아, 곧 그때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제림의 징조들과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 두 가지를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나눌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일어날 징조들이 있었는데 그 징조들 다섯 가지를 언급하고, 크게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되면, 그 가까이가 되면 어떤 징조와 표준들이 있게 되는지 그 다섯 가지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표준으로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국가의 동향을 우리가 잘 살펴봐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 이 동향을 잘 살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갈 건지에 대한 그 동향을 잘 살펴라고 말씀 설교를 24장에서 하기 전에 23장에서 바로 앞장 37절부터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예언했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먼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왜요? 암탉이 그 자기 새끼를 모은 같이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어떤 위험이 있으면 또 모아두고 품어주고 또 모아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기회를 주어 또 기회를 주어 또 기회를 주어 또 기회를 줍니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입니다. 또 기회를 줍니다. 하고 하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거부하면서 이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거듭하자,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구나, 너희는 언약을 해서 언젠가는 기회를 주지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너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 예언한 게 바로 23장 37절부터 38절까지 너희는 분명히 너희 집이 황폐해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4장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설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위험을 자랑했던 예루살렘 그 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했냐면, 이 성이 돌로 쌓이잖아요. 그런데 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성벽이 전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폐파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황폐하게 되고 파괴되고 무너졌을까요? 무너졌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무너지게 될 것인가를 24장 15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다는 편안을 짓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뱀지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언한 구약의 다니엘이 멸망에 가득한 것을 쓴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비유해서 너희에게도 멸망에 가득한 것이 너희를 멸망시키고 가득한 것이 분명히 너희 나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에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너희 나라가 완전히 진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5절에 말씀한 다니엘이 말한 것 멸망에 가득한 것 이게 뭐였을까요? 다니엘이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 악하고 가증한 것, 멸망시키는 그 가증한 것이 너희 나라에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BC 168년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통치자죠. 그가 이집트를 전쟁하다가 패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그냥 괜히 그냥 하프리로 그냥 성진이 나가죠. 전쟁에 필요하니까 그 복수를 어디 하냐면은 이스라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곳을 다 파괴를 하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를 기억하는 그 다음 하나님의 제사에 쓰이지 못했던 돼지를 일부러 갖다가 돼지를 제사를 진행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데려다가 일부러 제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능한 것이 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그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는데 멸망에 가능한 것이 와서 예루살렘 성 너희를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하고 너희를 진멸시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역사에서 처음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알게 됩니다.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포위를 했는데 어느 정도 포위를 했는지 아세요? 약 3m 두께로 군사들을 따닥따닥 붙잡아주고 3m 두께로 성을 완전히 없앴어요. 개미 새끼 하나도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도록 완전히 애워쌌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어떻게 이루는지 보세요. 그래서 애워싸버리니까 어디냐면 나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그러나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는 뭐냐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 있잖아요.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멸망에 가득한 것이 오거든 절대 선 안으로 가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벌써 로마에서 로마 군사들이 떠나니까 크리스천들이 이 예루살렘 사는 성도들에게 야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멸망에 가득한 것이 너희 예루살렘에서 멸망시켜주고 가고 있으니까 전부 피해라고 했고 그 전말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피했어요.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예언했던 이 사실을 전혀 믿지 않고 뭐 멸망에 가능한 것이 와 그리고 뭐 우리를 황폐시켜 뭐 우리를 진멸시켜 말도 안 돼 이루어지지 않아 괜찮아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멸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복식도 얻을 수 없고 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나왔어요. 자기 자식을 삶아먹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카이마스 장군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수탕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 성당에 좀 불을 지르세요. 불을 지른다 불이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지성소, 성소, 하나님 앞에 제사는 그게 다 기구들이 금으로 있잖아요. 불이 팔팔팔팔 타니까는 이 금들이 녹아가지고 이 금들이 녹아가지고 금물이 돼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 예루살렘 성 벽으로 전부 팀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벽으로 이 금물이 녹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다 꺼져가지고 로마 군사들이 안으로 딱 들어가보니까는 사람들 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다 불타서서 가만히 보니까 성벽 옆에 금들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성벽을 전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만 다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뭘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보여줘. 성벽이 얼마나 정확한 사실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그 금을 피하기 위해서 다 이 벽성벽을 무너뜨렸어요. 지금 딱 남아있는 게 한쪽에 있는 조그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뭘 예언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멸망합니다. AD 70년. 그래서 지난 1900년간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녔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동향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도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회복이 어디서 나오냐? 3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헛된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 게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2절부터 36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는 가입자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말 쓰지 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무화과가 오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겠습니다.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그 다음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약을 했죠. 아브라함 이후로 언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법이 잡혔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900년간 나라 없이 그들이 고통받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계획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나무입니다. 가장 많이 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바로 무화과 나무.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다시 회복이 되면 바로 이때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30분에 독립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다시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때쯤 되면 인자가 곧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아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예수의 말씀처럼 모압과 입사인과 나서 싹이 나듯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통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가까이 올 때에 대해서 참고해야 될 것, 잘 지켜봐야 될 그 징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동향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미 나라가 회복이 돼서 1948년 회복이 됐습니다. 독립해서 나라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 즉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둥굽니다. 근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끝이 어디냐면은 시작할 때까지 와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이 천국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지구의 둥글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시작점에서 다시 시작했던 끝까지 돌아오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4절에 말씀한 거죠.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 골고다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천국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2000년 정도가 지난 지금 다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복음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전해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평만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 8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800만 명인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는요, 5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성도들이 몇 명이냐,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냐면 200에서 300명 정도였어요. 200에서 300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50년 전에. 그런데 40년에서 50년 정도를 지나니까 200명에서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드러나고 있냐면, 이 회복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입주. 뭡니까? 유태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기도한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2만 명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있나 보다 보는 분들만 여러분 보세요. 2만 명이 한 명 복음을 전하면 4만 명입니다. 두 명 복음 전하면 8만 명 됩니다. 세 명 한 1인당 세 명씩 복음을 전하면 16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14만 4천 명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될 그날 가까우면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하고 있는지 지금도 이 사람들이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서로 무전을 치면서 어느 지역에 갖고 예수와가 바로 메시아라고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 제자도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가장 지금 선교원을 어느 쪽에 초점을 포커스를 두었냐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직업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무 일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일어나고 있고 선교사들이 막 해서 기도하고 있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편만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세상의 끝이 예수님이 제일 마음에 드신 분인데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복음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고 그냥 아니라고 살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 거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사로 그곳에 투입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런 때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흐름에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세가 되면 나타날 징조 두 번째는 24장 4절에서 5절 보십시오.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온전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는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운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책이 등장해가지고 이것도 경건이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도 안 되는 스톤차일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뭐만 다를 겁니다. 스톤차일드 같은 사람들이 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무서워하고 경건한 사람이냐 자기가 아주 영적인 사람이냐 자기가 뭐 어떤 하늘에서 능력을 받은 사람이냐 웃기는 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정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했던 게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바로 이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스톤차일드 같은 사람이 수없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가장 많아요. 대한민국에 가장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상한 책들 이상한 그 교리 이상한 것들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미혹하는데 사람들이 그 미혹에 함께 휩쓸려가지고 그러나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미혹의 영에 반비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미혹을 당하고 있고 미혹에 속아서 사탄에 반비되고 있다는 그래서 믿음에서 결국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데다 이상한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 안산호, 문성명 한국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갔더니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 절대 죽지 않는다. 저는 절대 죽지 않는다. 아는데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절대 안 죽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만희가 사람 아닙니까? 문선명 사람 아닙니까? 김일성 사람 아닙니까? 왜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건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미혹시키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더 열하게 주님이 가까우면 더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져서 앞으로는 편하다고 더 많은 주변의 미혹의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거기 속아서 합류를 해서 속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가 가까이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로 8절을 보면요. 날이와 날이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은 나라가 나라를 흔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또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환란에 지치니까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운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전쟁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아이시스가 여러분 막 주변의 사람들을 나라들을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위협하고 공격하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과 지진은 더 심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근이 일어날 거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쓰나기도 일어날 거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대부분의 친구들이 편의성대로 받는 지진도 일어날 거야 될 것이고 화산폭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재해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무성이 떨어져서 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했지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전쟁과 기근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자연재해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더 없어질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안전하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뿐 예수 그리스도 안 진정한 피난처 예수님 안 말로 이 세상에 진정한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네 번째로는 2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시대에 그때 이후에 사도들 시대에 유태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고통을 받았을까요? 내용 한 절을 통해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사자를 7일 동안 굶겨놓고 사자 일곱에서 12마리 정도를 사람 한 명에 붙였는데 사자가 보십시오 7일을 굶겨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크리스찬 한 명을 원흠 경기장 네? 콜로세움 거기다가 딱 놓고 거기서 시합을 시키니 어떻게 그 사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네? 그 한 명의 일만인 존재, 그 만 무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면서 그 사자에게 달기달기 찍혀주는 걸 보면서 내려왔는데, 아하하하! 웃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했던 시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왔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역사, 뭐, 에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캐톨릭, 우리가 말하는 성당, 청주교에서, 여러분, 중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세워놓은 복음화를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여기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전부 죽였습니다. 몇 명을 죽였냐? 장마치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종합청이 이렇게 만연을 저질렀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거대한 종합청에 대해서 누가 감히 너희들을 사죄하고 이 나쁜 녀석들한테 누가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그들의 이 만연을 언급을 못합니다. 근데 그들은 전통 우리 크리스천들을 종교적 반응하는 이유로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그때 그 크리스천들이 무슨 잘못이었습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도에서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 무슬림이라든지 타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ISIS에서 아이시스 그 테러 집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려움과 학교를 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생체 실험을 했는데 그 생체 화학 무기라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밀려나게 넘어가고 빨리 죽느냐 생체 실험을 하는데 김정은이라 이 생체 실험을 하는 게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생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소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핀란드에서 방문을 했고 그 자료가 공개돼서 한국의 방송까지 나온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라마는 안전합니까? 피라마는 아무 어려움이 없나요? 이 아무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고 이게 이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과 어떻게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면 아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이런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37절에서부터 3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왕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의 방수가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망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징조 아까 앞에서 네 가지를 봤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우리의 우리를 잘 평가해 주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성도들이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좋은 말을 표현하고 있죠. 좋은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때 말세 집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관심사가 뭐냐?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도움 많이 볼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나도 다 누리면서 살까? 취직하고 참가하고 모아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는 사람마다 자기 안내를 삼고 막 결혼을 서로 주고받고 있잖아요. 이게 시집가고 참가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성등문란, 성등문란. 여러분 캐나다는 12년 전에 동성애를 갖고 왔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드디어 합법화 시켰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장로교 총회에서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서 보면 나오게 나와 탈퇴하게 나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놀고 향락을 즐기고 흥미가 있는 그런 쪽에만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오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그 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느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언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용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라고 우리를 조롱한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는 야 옛날 이 태초에 창조했던 지구가 그대로 있네 하나도 변화된 거 없네 무슨 예수님의 저기 재림이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보는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 말세가 좀 짙다 그러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하려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요? 예? 뭐 지금 요즘 세상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 아이고 아이고 그걸 아직도 믿다니.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더 이상한 사람. 여러분 제일 예전에 그 가인의 소경이처럼 날짜를 말하고 이상하게 치우쳐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이런 일도 안 하고 완전히 이 치우쳐버리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 그런 주의자들 좀 그렇게 되어지면 또 문제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죄는 없어. 예수님의 죄는 어디 있었나? 이 세상 이대로 영원한 거지.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죄님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신앙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바울은 대사로면서 5장에서 형제들아 너와 시기에 가라야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일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예수님의 죄는 어디 있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향락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무슨 예수님의 죄니? 그러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낙태와 태망과 영적인 타락 그리고 영적인 전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들고 잠자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오시는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어떻게 되냐? 크리스천들이 더 영적으로 낙태하게 됩니다. 기도하자 해도 기도하자 됩니다. 성경 공부하자 해도 성경 공부하자 됩니다. 왜요? 기도하다 보면 집에서 편하게 쉬어야죠. TV 봐야죠. 예? 그리고 나름대로 재밌게 아주 시원하게도 여행 다녀야죠. 공원도 다녀야죠. 여기저기 골프를 가야죠. 무슨 성경 공부? 무슨 기도? 전도하면 무슨 전도? 육체가 편안하니까 쉬어야죠. 일을 하니까. 무슨 목장모임?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영적 많이 나한테 빠졌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왕관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잃지 못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영어로 뭘까요? Keep watch. Keep watch. 그 다음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You also must be ready.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러 준비하고 있어. Must be ready.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관심 있고 세상 일에 관심 있고 세상 향락대로 살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우리의 삶에 온갖 관심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드나드신 오시는 여러분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할 때도 다 준비를 합니다. 골프를 쳐 나가려면 사람들이 골프를 쳐 닦고 낚시라고 하려면 시체도 준비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시험 준비해서 정말 시험 준비도 합니다. 데이트를 하려고 하려면 그 전날 크게 크게 꾸미기도 합니다. 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아이가 축사를 하게 되면 아이 축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다 이런저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뭐 할 때는 다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이 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질문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